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과 22절, 23절의 말씀 두 군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2절, 23절의 말씀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로 돌아오기로 하고 오늘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됨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것을 살펴보고 영적인 교훈을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 하나됨을 실제로 누리는 것은 이 세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고백이 되어야 될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그리스도 나라 안에서 하나됨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누린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때때로 가볍게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뭐가 결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은 무모한 것이다 이렇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됨이라는 게 비인격적이고 기계적이어서 이게 개인의 탐욕이나 아니면 어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회와 또 국가를 망치는 그런 하나됨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많은 하나됨의 그 경우들은 최소한의 질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로 묶고 그래서 또 화목을 추구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됨에 대한 필요성을 어디서든지 간에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보이는 곳은 정말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는 쪽에서 우리가 언급을 한다면 군대나 또는 스포츠 단체전 이런 것들이죠. 군대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군대의 사기는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무언가 훈련을 통해서 또 정신력 강화를 통해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스포츠 같은 경우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 팀워크로 하는 스포츠를 보면은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빠른 속도로 패스를 하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골을 넣을 수 있을까? 굉장히 정말 경탄스러울 만한 일이죠. 그런 것들은 정말 몸 우리가 기술 연마 그리고 또 스포츠 정신 그리고 또 체력을 기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스포츠의 그 묘미를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스포츠전을 관람하는 관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국가별로 뭐 대항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 국민들의 그 성원과 응원은 가히 하나죠. 정말 그렇게 불타오를 수가 없습니다. 월드컵 같은 경기를 볼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항상 뭐 놀라운 것을 보게 마련입니다만 놀라운 사실을 본 것은 그 게이터는 영원한 게이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컬리지 풋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컬리지 풋볼을 한국에서 실시간으로 봅니다. 주일인데 그리고 교회는 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도 두 분이나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정말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됨을 누리는 분들이죠. 직장을 직장에서도 보면 팀워크를 또 이제 요구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또 가정에서도 우리 가족애, 그죠? 가족애로 강조하는 그런 하나됨을 우리가 또 추구하고, 어떤 영역에서도 이 하나됨을 크게 작게 말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이념적이나 그 또는 사상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 이념으로 똘똘 뭉치게 되면 강력한 이 접착제와 같죠. 그래서 이념 때문에 똘똘 뭉치지만 또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라서기도 하고, 그런 어떤 부작용도 보게 되죠.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을수록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것이 이념 세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동시에 인간을 파괴하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에서 요청하고 이루려고 하는 하나됨은 인간과 국가를 파괴하는 하나됨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종교적인 영역에서 사이비 뭐 집단이라든지 또는 이단 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또 뭐 기타 등등에서 얼마나 자기 종교에 열심인지, 뭔가 큰 것을 얻은 양 그냥 그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도취되어서 그냥 그것으로 하나가 되기로 하는 아주 그런 어떤 강렬한 그런 어떤 그 하나됨을 보기도 하죠. 그런 종교적인 하나됨은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 또 분명히 앞으로도 망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과 역사에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부터 부정적이고 악한 측면으로까지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드러납니다. 세속에서의 그 하나됨에 대한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성경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세속에서의 긍정적인 차원이든 부정적인 차원이든 하나됨에 대한 그 잘못된 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속에서의 추구하는 하나됨에는 영원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굉장히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왜 안정성이 생깁니까? 우리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의 실체를 넘어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고 또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깊은 두려움을 극복한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제 연애를 한다 그럴 때 그 연애 감정에 깊이 빠지면은 이 세상이 그와 함께 영원할 것 같은 거죠. 다들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인상 쓰고 계신 분은 뭐죠? 정말 친구를 하나, 막역한 친구를 하나 사귀었다. 그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안정감을 누리고 그와 함께 이 세상에 죽을 날까지 정말 굉장히 축복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원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우정은 영원하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됨이 제공하는 활력입니다. 영원성을 통한 안정감. 이것은 우리 삶의 굉장한 기반이 되고 그리고 우리 삶의 그 활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어라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는 단절돼야 돼. 뭐 우리는 싸우고 헤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하나됨을 이모저모로 이제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됨은 영원성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는데 잠시 하나 되자.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뭐 어떤 이윤을 앞에 두고 우리 한 2, 3년 우리 하나 되어서 하자. 그런 다음에 뭐 이득을 충분히 취했을 때는 우리 나눠 갖고 그리고 각자 헤어지자. 뭐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하나 되는 것이지 그 진정한 하나됨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가 뭐 가난하던 뭐 문제투성이던 또 능력이 있던 없던 간에 그 상대와 함께 신앙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적어도 영원히, 그죠? 죽을 때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뜻이지 결코 일시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 되자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서의 하나됨은 인간의 깊은 단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하나되고자 하는 것은 화합하고 서로 간의 단절을 극복하자라고 그렇게 추구는 합니다만 결단코 그것이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어떤 힘으로 단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단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외에는 단절과 소외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세상에서 하나됨을 조장하고 그리고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인간의 깊은 내면의 문제에 있어서 단절을 극복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힘인 사랑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은 자기 자신을 투신하기까지 나아가면서 우리가 져주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아무리 화해와 하나됨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길 것을 계산한다. 결국은 내가 더 너보다 낫다, 우위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화해와 하나됨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화해이고 하나됨입니다. 그러나 이겨도 이 단절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투신한다. 그 말은 결국 내가 질 수 있다. 그것까지 나간다면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하나됨에 대해서 몇 가지 예의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것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이 지점에서 제가 내리고자 하는 결론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하나됨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깊은 소외와 단절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의 하나됨에 대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셨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처음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찬 그런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대제사장의 기도이죠. 이 기도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간구하는 제목들을 이렇게 캐치하면서 아,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5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나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 것처럼 11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들도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 기쁨을 충만히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그 기도가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두 번 반복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렇죠? 이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됨이죠.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조그만 단절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나됨이죠. 그런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 간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 되게 하소서의 예수님의 이 두 번의 기도에는 각각 다른 두 배경이 들어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하나 되기를 위한 기도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자, 두 번째 22절에 나오는 기도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이 또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주셨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또는 뭐 거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돌봐주신 하나님이다 할 때 뭐 여러 가지 우리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어떠한 속성, 어떠한 분임을 알려주는 말씀일까요?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이것을 맞출 수 있는 분은 상당한 성경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 하나님입니다. 아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유명한 요아김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요. 이분은 예수님이 부르신 아빠라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연구와 신학을 이렇게 정립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그 시대 전후를 통틀어서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기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은 이제 길을 쓰고 또 유대 문헌을 다 찾아가지고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기록을 이제 찾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몇 군데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유대 문헌이 엄청나게 막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세계인데 그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희박했고 거의 없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러한 친밀성을 강조하는 기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두려운 그런 경외하는 그런 감정으로 대한 나머지 이 중요한 친밀성이 있는 아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어떠시길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그다음엔 쉽죠. 아빠라는 말은 한 가정의 친밀한 가장이시죠.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가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장이냐 하면 친밀하고 더 가까이하고 자상하고 섬세하고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아빠는 이런 것까지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이런 정도로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친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밀한 아빠의 사랑 가운데서 자라는 가족의 일원들 이것은 그 가장 아빠를 보게 되면 그러면 아빠의 훌륭함 속에서 그 가족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이신 하나님을 아빠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 내 모친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고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강조로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은 그러한 가족이 바로 진정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가족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주신 바로 그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그 영광의 길을 부여받으셨습니까? 그 영광을 보셨고 그 영광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또 답을 말씀드리면 또 쉽게 아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삶과 길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영화로운 길, 영광의 길이라고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의 길은 무슨 길입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고 그런 자리로 올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길은 늘 내려가는 길이죠. 헨리 나우엔이 말했던 유명한 표현 하향성을 향한 길이죠. 내려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저녁 성수학교를 통해서도 자기 비우기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바닥으로 내려가시는 그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보려고 많이 애를 썼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화려하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그런 영예를 얻었다라는 그것은 그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얻으신 그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내게 영화를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의 길을 성공적으로 잘 내려가서 그 바닥에 인생에 있는 죄인들과 장녀들과 세리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그리고 그 동일시하는 가운데 내가 너희들보다 그래도 좀 낫지? 이런 우월의식을 가진 게 아니라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고 한 바로 그 길을 가신, 그 내려가는 길의 주인공이 되신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나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바닥의 삶을 자청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영화롭다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소위 바닥의 하류층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 주신 영광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니까 우리 편이니까 좋은 사람 이렇게 느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본 것이고 무언가 거기에 생명의 힘이 있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축복과 그 영광과 진정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려고 하지도 않죠. 그들의 사고와 틀이 또 마음의 눈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게끔 먼저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이렇게 꼬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시야가 이렇게 뒤틀려 있으면 뭐 이 세상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바르게 보일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따라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아시다시피 99%가 사회에 정말 하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들어가고 그 초기 개신교 시절 10년, 15년, 20년 요 시절만 보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 교인은 사회에서 하류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정말 인권이 회복되게 했고, 그리고 남녀 차별이 없어지게 했고, 또 그들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신앙 안에서의 의식을 바로 갖게 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바닥의 인생이고 어떤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도 그 자기의 바닥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러한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됐지 이렇게 자랑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로 거하신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육체를 본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그분 안에는 신성의 충만한 것이 들어있구나. 이것을 누가 알려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9절 같은 말씀,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로 거하신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하나됨에 대한 모습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늘 살아나야 될 것이죠. 그죠? 늘 새롭게 나타나야, 드러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과제가 됩니다. 이 친밀한 아빠 가운데 아빠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서 한 가족을 이룬 하나됨. 또한 심령이 가난해서 자기 자신을 낮춤으로써 예수님의 그 내려가시는 영광의 길을 목도하고 자신도 그 영광의 겸허한 길을 걸으면서 이루는 하나됨. 그것이 우리 교회, 현대교회 속에서 얼마나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은 하나됨,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하나됨이 정직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나됨 속에는 사랑이 있고 화해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때로는 공동체 안에 상처와 아픔이 또 마찰이 생길 수 있죠. 그것이 없는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힘이 들어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됨 속에 있습니다. 갈등과 마찰이 있어서 약한 교회가 아니고 그거 갈등과 마찰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약한 교회이냐 아름다운 교회냐를 가늠한다라는 말씀이죠. 뭐 개인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뭐 실수가 없고 약점이 없을 수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그것이 있어서 내가 약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죠. 그것을 극복할 힘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아름답고 강한 자이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그 아픔 속에 매일 시달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서 나오는 약한 모습들, 그야말로 불평과 그 다음에 짜증과 이런 어떤 그 비난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드러나오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약한 상태이죠. 하나됨이라는 것은 어떤 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포츠 응원할 때 하나 되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죠? 한 스피릿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일인데 그렇게 기분 좋으려고만 있는 하나됨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됨은 친밀하신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됨이라는 리얼리티, 이 실체는 영원한 한 가족으로서의 축복을 우리에게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됨을 하나님의 아빠 되심과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지를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소위 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빈번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화해서 정답을 얻은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하나로 보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가장 좋아 보이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해야 되는 것, 안 해야 되는 것에서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적인, 비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속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 율법주의가 태동해서 강력하고 교회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교회는 무언가 하나가 되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들이 무언가 윤리적으로 똑부러지게 이것은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이 기준이 분명하고 좋아 보이는데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길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퀘스천 마크를 달고 들어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또 다른 사상과 다른 점은 정답을 주려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어떤 종교에서 어떤 선한 사상의 체계에서도 줍니다. 불교 경전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선한 지침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고 이슬람 경전도 보시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글귀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다른 쪽에 다른 모든 영역에서 주고자 하는 정답을 우리도 이 정답이 최고야 라고 주고 싶은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기독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세례되어서 침례되어서 합하여져서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내 속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좋은 말씀은 세상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정말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걸 간절히 체험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절한 절실한 심정으로 성령께 그것을 의탁드리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걸 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미 체험하고 계시고 또 체험하고 계셨고 또 체험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끝이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에는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새로운 은혜가 있어야 되는 법이고 또 새로운 은혜 속에서는 새롭게 태동해야 할 나의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 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고 풍성해도 절대로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답들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또 남을 판단하는 데 써먹기가 일쑤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폐단이고 해악이죠. 이렇게 살면 자기 자신은 뭔가 나아진 것 같지만 자기 자신도 피곤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피곤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죠. 인간은 내가 정답을 가지고 그 정답을 깨달았다고 해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깨달음을 갖고 너무나 많은 정답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화되지 못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화해서 나오질 못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나는 예수께로, 즉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 합하여서 내가 침례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자, 세례가 뭐라 그랬죠? 제가 침례식 때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얀 무, 노란 물에 넣어가지고 노란 무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 물을 잘라보면 그 속은 하얄까요? 노랄까요? 그 속도 노래야지 정상인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가 노란 물에 빠져서 하얀 무가 노란 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과 습관과 방식과 이런 모든 개념들이 다 하나님 나라화 되는 그럼으로써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말씀의 진면목 그대로 드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화해해야 합니다. 뭐 인사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품어줘야 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런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그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지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못할 때는 이게 그 거울이 직접적으로 거울이 되죠. 답을 몰라서 우리가 잘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답이 없어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뭐 부분적으로 되어가고 있으리라 기대하고 또 그것을 또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정말 여기 오셔서 교회 교인으로서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분명히 역사하고 그것을 도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우리가 개념화해야 할 것은 절대로 정답으로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태동해야 내 속에서 태동해야 우리는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침례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합하여질 수 있을까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써 정말 하나님 나라에 침례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육화되어서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것은 그 길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깨지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나올 구멍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의 정답으로, 또 한 번의 정답으로 알고 확인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내 삶과 정신으로 침투될 수 없다라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을 만나고 거기에 붙들리고 깨져야 됩니다. 깨어져서 나를 던지고 내려놓는 그런 포기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참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인물들을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만족이 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신세계가 보이는 법입니다. 깨어져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가까이 알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큰 축복인 줄 알게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내려가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깨트려지는 자라는 말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됨의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통회하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됨에 대한 요원은 하나됨에 대한 소원은 요원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조차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가족들도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다 기억하시죠? 둘째 아들 탕자로 나갔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둘째 아들은 그렇다 치고 큰아들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버지와 내내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와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늘 자기 자신이 아들됨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아버지 일을 맡아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아들로서 일한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일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해서 자기 입으로 실토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집에서 일하는 종의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갔다가 돌아온 자기 동생을 너무나 정죄하는 것이죠. 쟤는 이래서 틀렸고 이래서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서 틀렸고 저래서 틀렸고 이런 정말 못된 이 동생을 자기 친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가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인은 그래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이 큰아들은 내 아우란 말조차도 꺼내길 싫어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틀린 건 틀렸다 이거죠. 자기는 그만큼 정답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의 삶이 결코 옳은 삶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먼저 서로를 향해서 깨어져야 됩니다. 이 깨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압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에 부딪히고 깨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